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 교회 말씀을 듣고 이 교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내 마음에서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모든 어려움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너희가 살고 있고 그런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쭉정의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이 자유의 말씀을 듣고 그런 세상,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나 혼자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시 불러들이고 하나님과 한마음 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교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뭐 말씀 듣고 이 길 따라가면 아 잘 되고 뭐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니까 좋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죠.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들 인생이 곤고한 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바인 것이고 나 곤고한 인생 싫어. 난 이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모든 슬픔과 괴로움 전부 뒤로 하고 남은 인생 정말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소망하는 여러분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가기를 소망하고 따라 나선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날 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것에 꽉 찌들어 있고 세상 것과 꽉 엉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내 스스로 벗어나기 힘든 것이고 예수의 인도함을 따라서 따라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에 대해서 여기서 세상 것을 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의 영광을 알지를 못한다. 말씀으로는 좋다고 하니까 그것을 내가 기뻐해야 되지, 그것을 내가 소망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으로 나오지만은 현실은 여러분들은 내가 갈 길, 가고 있는 길, 영적으로 인도한 바는 이 길에 대해서 인지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좋은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면 정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지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드렸더니 다 듣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저하고 같이 가는 길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좋은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 되면 좋은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얘기만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 길을 잘 가면 금괴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우리 집안에 그냥 꽉 가득 차게 된다. 그런 보증서를 써주면 내가 열심히 믿겠고 그게 좋은 줄 알겠는데 이거 금괴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좋은 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게 아무리 말을 들어도 좋다고 얘기를 해도 좋다는 어떤 내 실질적인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수틀리면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좋은지 모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됨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도중에 집에 누가 오라고 하든 누가 뭐하라고 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가 얼마나 영광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서 소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여러분의 위험 요소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길을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가 바로 그 길로 하늘나라로 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기 가고 싶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세상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있고 뭐 자식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금괴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권위도 있고 여러분의 세상에서 쌓아놓은 어떤 부도 있고 이것들이 전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걸리적거려서 갈 때 여러분들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끌어서 세상 것을 끊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세상 것을 놓아야 되고 그렇죠? 세상 것 붙잡으려면 하나님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놓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곤고하고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 것을 놓는 훈련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이게 잘 놔지지가 않으니까 놓으라고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책망으로 다가오고 시험으로 다가오고 연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도 갈까 말까 한데 이거 뭐 연단 받으면서 가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깨우침이 없다면은 도중에 집에 가기 쉬운 그런 여건이 항상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이 쓰는 대부분의 그 모든 서신들이 전부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이 길 따라갈 때 끝까지 잘 견뎌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런 내용이 숨어 있지만은 사도 바울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여기에 깊은 연단이 있어야 돼. 그걸 체험하고 겪어나가야 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이 무엇인지 배우죠. 그죠? 그리고 천국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그 길을 가는데 도중에 옆으로 셀 그런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딴 길 갈 때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교회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이 드러나서 이걸 고침받는 과정을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귀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그 길을 가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치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하니까 내 말씀 들어주고 교회 나와주고 봉사해주고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맞는 이치적으로 맞는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 이게 맞구나 생각하시면 여기에 맞는 것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안 듣고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옳다함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지식,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그 진리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옳다함으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여러분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이 만든 예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인도함 받은 것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혹사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세요. 밖에 있는 그 성도들, 밖에 율법교회에서 이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그 율법, 모형에 있는 모세의 말씀이 있는 그 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지로 선교 나가죠. 자기 순교하는 것도 불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겪고 정말 죽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죽으라고 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순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 죽일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죽으면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육신을 살려놓고 여러분 영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순교도 불사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남은 인생 살고 남들도 살리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옆에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연단이 심해서 난 집에 가야 되겠다. 이거 배부른 소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얻는 영광하고 저 밖에서 율법적으로 열심히 내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도 얻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더욱더 그들보다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샛길로 또 빠지는 것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붙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나서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손해인 것입니다. 그 아까운 시간 주일날 여러분 여기 왜 나오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받고 생명을 받기 때문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서다 보면 가끔 세상 것이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간 다시 되돌려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거 뺏어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분을 내고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여러분들이 신경질 내면서 이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이고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려면 이 말씀을 잘 따라 나서고 순종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길 이외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시하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지 아니면 그 길이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믿음으로 인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 앞에 남아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것도 인내함으로 남아있게 되는 사람이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뭐 이것이 좋다 해서 알고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동안에 점점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제대로 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하는 모든 말씀 또 교회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말씀들이 전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은 밖에 있는 사람도 다 읽습니다. 아니면 사단마저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것은 지극히 드문 것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정말 참다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길이 영광된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연단 받을 때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으로 가고 툴툴거리고 그러는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아들의 영광은 지금의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7절, 18절 우리가 이어서 볼 것인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17절만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18절에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7절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렇다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 교인한테 그걸 주라고 그러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걸 주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 마땅히 그렇게 하죠. 그런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지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17절 한번 읽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1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 간단한 구안에 아주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우리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우리에 속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 그렇죠? 바울과 같은 사도를 만난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우리에 포함되어야 안 돼요.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라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난 자들이 바로 여기 우리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주라는 것은 그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데 그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우리의 주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인이고 모든 구원을 주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라는 것은 나의 구원의 주인 되시고 구원을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구원이란 단어를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처음 들어서 알게 되는 거죠. 구원의 길이 어떻다는 것을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예수로부터 들었죠. 그 길 안 가고 딴 길을 갔을 때 그거 틀렸다고 얘기해주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고친 다음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그리고 다음에 우리와 함께 나의 안에서 나의 삶을 같이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주잖아요. 모든 것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바로 참다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처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슬람교, 무슬림, 무함메드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 거리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영광을 드러내신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우리 옛사람이 죽은 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좁은 우리 미천한 우리 마음속에 임하느냐 우리 안에 임하느냐 그게 뭐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지체로서 같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지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여기서 곤고한 삶을 살다가 심판받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불행한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에 영을 가지면 하나님의 지체로서 이제 한 몸이 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표현하셨다. 그렇죠? 하나님 안 보이시죠? 우리가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예수로부터 풍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의 몸을 통해서 만지고 악수하고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예수가 받는 그 영광과 존귀함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구원의 과정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이게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여러분 일리 인도 안 받고 이 길을 지금 따라온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거죠. 다 간 것이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들에게 준다. 이 과정을 겪고 구원의 과정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라는 것은 지혜 정신이라는 것은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그러죠. 소피아. 소피아가 이제 지혜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게 지혜를 주려 하는 얘기는 세상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구원 주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지혜를 이리들에게 이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4절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놓고 이제 그 듣는 사람들이 한 얘기를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회당에서 가르쳤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선포하셨죠. 말씀을 선포,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이제 사람들은 이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지혜,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결국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혜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이 지혜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죠. 구원은 이런 것이고 이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 집으로 가면 안 되고 분 내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는 여러분들은 구원에 관한 지혜는 알고 있죠. 예수 만나서 연단받고 십자가에서 나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 돼.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혜인 것이죠. 들은 지혜인 것입니다. 깨달은 지혜인 것이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좀 더 깊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또 그때그때 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먼저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아래서 구원에 관한 지혜는 너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구세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지혜의 말씀 여러분이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지혜의 말씀대로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구원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정말 이 존귀와 영광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죄는 여전히 짓고 이제 죄 짓다가 아주 죄가 만성이 돼가지고 아주 그건 무슨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 지혜를 잘못 받았죠. 율법적인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참다운 복음의 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혜가 그렇게 내한테 들어왔으니까 내 몸은 그렇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받는 지혜가 똑바른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 길을 제시하는 그 지혜는 올바른 지혜를 우리가 받아내야 비로소 우리는 그 지혜에 따라서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참된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혜죠. 밖에 있는 지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하고 다르죠. 우리는 첫 번째,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만나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인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성경 용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의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참다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원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에서 연단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세상 것만 집착하고 있는 그 세상 지향적인 내 마음이 하나님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하나님과 하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하고 하나님하고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쏠려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소홀하는 것이고 소홀한다기보다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는 문이 닫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을 다 끊어서 뭐 밥 안 먹고 잠자지 않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마음 중심이 이쪽에 쏠려야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점차 변화되어서 세상 것을 끊는 아픔, 십자가의 죽음을 견뎌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 사실, 이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여러분이 갖고 계시죠.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막상 이리 큰 내용은 알고 있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원의 과정에서 매번 잘할 때마다 이 큰 틀 안에서는 이 그 연단을 받는데 그 연단 받는데 여러분들이 그 연단 받는 그 순간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없겠어요? 미리 이런 때는 집에 가지 말아라. 이런 때는 여기 견뎌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로 여러분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 지혜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은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지혜의 정신을 이들한테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 이들에게 선포되어서 이들에게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서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니까 여기 이 말씀이 맞고 난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샘솟도록 흘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이고 이제 그 길 따라 가려고 하는 소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 이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따라 나서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지혜의 정신을 여러분이 제대로 받았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계시의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니까 이제 계시의 정신인데 자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뭐 같은 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게 둘이 합쳐서 이제 이것을 달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시는 뭡니까? 뭐 없는 것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이 베일에 감춰 있었죠. 그런데 이 베일을 걷어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일을 걷어내는 것을 계시한다, 이 베일을 벗겨낸다 이런 의미로 계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는 지혜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체험하게 됐을 때 이게 계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뒷문에 그 뭐야 칸막이 했죠. 뒷문 열면 칸막이 있죠. 그 칸막이를 하기 전에 이 도면을 그렸죠. 도면 엉성하지만 도면을 그렸죠.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하고 도면 그린 거 봤죠. 도면을 그리는 게 이 지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직 형상화가 안 됐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도면에 따라서 알루미늄 끊고 렉산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딱 세우니까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시에 의해서 이제 계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먼저 이 도면에 있었던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라는 것은 내가 지혜로 받은 말씀이 이제 나에게 체험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체험이 됐을 때 이때 우리들은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일이 진행됐을 때 계시가 나한테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십자가 사건을 거쳐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은 도중에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지혜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건 지혜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이니까 지혜의 말씀 들었지만 아, 내 그거 뭐 연단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죠. 아직 연단이 뭔지 아직 자기가 계시가 완전히 자기에게 안 됐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아, 이제 잘 견뎌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분을 보게 되죠. 그런 분은 참 잘 하시는 분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연단 잘 통과해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있으니까 아주 잘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에게는 저는 그렇게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교회생활 하시면 된다. 열심히 그런 식으로 열심히 교회생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뭐 긴장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지혜와 계시 즉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또 내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인도함받던 제자들은 3년 반 기간 동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계속 그들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로 체험하게 되고 듣고 체험하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십자가 때 완전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계시가 완전히 그들에게 드러났을 때 그때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나 아니면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제자들이 계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을 때 뭐 긴장하고 있다가 뭐 놓치고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의 말씀 듣고 따라 나서면서 함께 생활하게 되면 예수가 책망할 때 책망하고 그걸 견뎌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혜의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만큼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체험해서 체험해낸 만큼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연단 받는 것을 내가 진짜 연단 받고 그걸 겪어 나갔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지혜에 의한 계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와서 자라난 그 뒤를 돌이켜보면 전부 지혜와 계시의 이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자라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지금 사도바울이 우리들은 그런 과정을 지났어 하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자,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은 정신이라고 한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푸뉴마란다 합니다. 푸뉴마. 푸뉴마는 뭐예요? 푸뉴마는 영이라는 단어죠. 영 또는 성령 또는 바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푸뉴마를 가지고 이 영이 성령이냐 아니면 인간 개인의 영이냐 이것까지 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영인데 지와 계시를 받기 이전의 영하고 지와 계시를 받은 후의 영하고 나의 영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같은 영인데 지와 계시의 정신을 받지 못해서 저기 무지랭이로 있는 그런 나의 영하고 이제 지와 계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나의 영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와 계시의 영을 주라 이런 얘기는 이들에게 지와 계시로 인도해 주셔서 이들이 영이 지와 계시가 충만한 그런 자라는 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사도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지혜와 계시의 어떤 지식을 그냥 불어넣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을 생명 안에서 자라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또 있죠. 17절 이제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내용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가 받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게 돼. 그만큼. 왜냐?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지혜로 나에게 전해졌죠. 그리고 내 그 말씀을 체험했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하나님 알게 되는 것이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을 때는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 있을 때는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일어났을 때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얘기할 때 안다. 안다는 지식이라는 얘기인데 지식이라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랍니다. 에피그노시스.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인데 여러분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들어봤죠? 영지주의 할 때 그노시스주의자 뭐 이렇게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영적 지식을 얘기하고 있죠. 지식. 근데 에피그노시스는 이 지식이 나에 의해서 체험되고 나에 의해서 대사되었다. 나한테 소화되어서 나의 것이 완전히 된 것, 나와 하나가 된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그노시스하고 에피그노시스는, 그노시스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정도지만은 이 지식이 완전히 내 것이 돼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어버린 것.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음식 먹으면 음식이 대사가 되어서 우리가 흡수되죠. 나의 일부를 이루죠. 이렇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노시스하고 에피그노시스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피그노시스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 지혜와 지혜의 체험이 에피그노시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우리 것이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지식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알게 된 지식은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피그노시스를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들이 에피그노시스 지식을 찾은 게 아니라 그죠? 에피그노시스 지식을 찾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알게 되는 건데 자기 식으로 열심히 내게 되면 저절로 꽉 나는 노력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가서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그건 네가 좋으려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식을 주는 거죠. 이런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피그노시스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에피그노시스를 주니까 하나님의 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어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고 그리고 에피그노시스 지식은 결국 예수.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알게 됨. 이것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지식이 있죠. 근데 그 지식을 우리는 무슨 지식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영적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에피그노시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지혜를 받았으면, 우리들은 그노시스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영적 지식을 받은 거죠. 그런데, 계시를 받으면 에피그노시스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더 알게 해 달라고 NIV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그노시스하고 에피그노시스의 차이를 인지했기 때문에 더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기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간 번역인데 뭐 그게 크게 잘못된 번역이 아닌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혜에서 계시로 넘어가고 그다음 영적 지식에서 에피그노시스 지식으로 넘어가려면 거기에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예수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체험하는 연단과 훈련, 아픔, 채찍질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잘못하고 딴짓하다가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너 잘못했다고 채찍질을 했을 때 징계를 내렸을 때 우리가 울고 아프다고 울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겠죠. 위로를 받기 원하죠. 나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아, 왜 아프냐고. 너 그렇게 때려놓고 하나님께서 아, 너 왜 이렇게 아프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너 깨우치라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날 때려놓고 나좀 위로 왜 안 해줘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 아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던 방식인 것인데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때리지는 않았지 애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의 간증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욥이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갑자기 사단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니까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넘어가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날려버렸지 자식 날려버렸지 자기 건강마저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어서 지금 뭐 내일 뭐 오늘 내일 하게 됐고 너무 악창이 심해가지고 기아장으로 긁고 있었죠 몸을 옆에 있던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요바 너 얼마나 힘드냐. 네게 자식이 다 날라갔구나. 뭐 집이 다 날라갔구나. 몸이 아주 악창이 생겼네. 이렇게 위로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 한번 보세요. 위로는 그냥 나중에 요비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계속 항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욥기 38장 한번 보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십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네가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슨 허튼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연단 받는 것은 여러분 그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겪어나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밖에서 위로 자꾸 해봤자 위로해 줄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길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고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려와가지고 아, 너 얼마나 수고 많았냐. 아이고, 앞으로 너 고생 안 시키게.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얘기 듣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어요. 이 복음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금 이걸 널 떼어버리지 않으면 네가 죽기 때문에 그것을 수술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위로를 받으려면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 위로의 성령을 받으면 그게 위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단 받으면 집에 가겠다 이렇게 툭 하면 이러는데 이거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연단 받으면 겪어 나가야 된다. 이거 지금 욥도 여기 보세요. 지금 내가 천지창조로 하나님으로서 너를 새라는가 새 땅으로 만들어가는데 네가 뭔 말이 맞냐. 내가 더 알아서 다 하는 것인데 넌 대장부처럼 겪어 나가는 거 이것이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대로 된 예수는 바로 그러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연단을 받을 때 간증 뭐 한두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정성들여서 아주 야심차게 야 이거 내가 성공하면 정말 난 이제 팔자 핀다 이런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었고 주님께 기도할 때 이거 할까요 말까요 추진할까요 말까요 추진해라 추진해라 해서 추진했는데 되기는 커녕 뭐 되려는 순간에 뭐 이 주님께서 불 붙는 데서 물 찬물 확 끼얹듯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그 일이 어그러져가지고 저는 이제 큰 낙심에 빠졌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건 죽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 차에 슬픈 유행가 있어가지고 그 유행가를 들으면서 마음을 좀 위로하려고 뭐 주님이 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위로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유행가를 들으면서 팝송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더니 내가 듣고 있는 사람을 들여다 보내더니 이제 시끄러 그만들어 무슨 궁상 떨고 있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 나는 지금 목숨 걸고 그거 놓쳐서 난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인데 주님께서 와가지고 시끄럽다고 쓸데없는 음악 듣고 있냐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뭐 도대체 이 주님이 내 편인지 누구 편인지 알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칠 때 아이고 너 얼마나 고생하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소상 것 딱 끊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누가 다투다가 이제 분이 나가지고 안 되겠어. 이제 주먹으로, 나 주먹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닌데 주먹으로 벽을 꽉 쳤더니 여기 뼈가 퉁퉁 붓고 이 뼈가 시뻘겋게 뼈가 부서진 줄 알았어요. 시뻘겋게 부어가면서 퉁퉁 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거 보고 잘 됐다, 그놈은. 잘 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혈기 부르더니 잘 됐다. 아니, 얼마나 아프냐, 이런 얘기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됐다는데, 잘 됐다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뼈가 으스러진 것 같아가지고, 병원 가려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이 냉정하고 매몰찬 취급을 받다 보니까, 아, 이분은 이러신 분이구나 하고 이제 적응이 되어 나가죠, 점점. 처음엔 성질도 내고 막 그랬지만, 점점 적응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주님한테 뭐 별 얘기 안 하고, 아, 주님이 내일 병원 가야 될까요? 이렇게 주님한테 이제 원한을 맺어야 될 텐데 주님한테 그걸 다시 묻는 거죠. 예, 내일 병원에 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님께서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 계속 낫지 않으면 병 가봐라. 낫지 않으면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다음날 되니까 아, 점점 이제 아픔이 좀 가시고, 예, 부기가 좀 빠져서 병원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안 가고 지나가면서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받는 고난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 그 판단으로 예수님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 왜 나한테 위로를 안 해주냐 이렇게 여러분께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수술을 하는데 이거 안 뛰면 죽는데 뛰었는데 아프다고 계속 이렇게 하고 하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또 한 소리 더 듣죠. 죽으려고 뭐 좀 백을 쓰느냐고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아직까지 유치원 아직 율법 아래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잘 이런 때를 겪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귀신 축사할 때 그 귀신 축사하는 목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자기 자신 나가면 나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있다고 얘기하는 귀신 봤어요? 갈 데가 없다 그러죠. 나가면 또 춥다 그러죠. 추워요. 나 추워요. 덜덜덜덜 떨려요. 그리고 굉장히 불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이 아이고 불쌍하다. 너 좀 남아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기는 인정사정 없어요. 너 나가야 이 사람이 살아. 이 사람이 산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수록 더 강하게 얘기하죠. 나가라고. 어떤 소리 하냐고. 그래서 나가는 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나의 옳다함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이거 자기 자신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에서 고침받는 과정이고 이런 내가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가 그런 내가 나가서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아는 나만 남게 있죠. 그렇게 우리가 고침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힘드니까 어떻게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모르고 여러분이 연단 맞았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상황 조성해서 여러분들을 드러내서 책망할 때는 여러분 겪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에피그노시스 지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점차로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직 체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체험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기존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연단을 받을 때 잘 인내로서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냥 시간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처음부터 다 순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때 연단 받았을 때도 다시 저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또 말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제대로 진행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사도바울이 기도한다면 바로 이 내용으로 기도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도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라는 것은 참다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듣고 그냥 날려버릴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아, 과연 이렇지 하고 그 깨우침을 여러분이 받아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일이 여러분에 일어납니다. 그죠? 구원의 길을 가는데 구원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 길을 가니까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죠. 그것이 일어났을 때 계시가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것이 실제로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 실제로 내 고침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가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명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만큼 자라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을 에피그노시스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와 하나 되어서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나한테 체화가 된다고 그러나요? 체화가 되어서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된 지식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만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만큼 표현이 되죠. 하나님을 그만큼 알았으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안에서 표현된 거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자로, 영광을 표출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부르셨고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고 지혜를 주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고 맞닥뜨리게 될 때 그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을 잘 견뎌나가고 겪어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혜와 계시가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꽉 찬 여러분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했던 일을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온전히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